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제가 한 절, 그 다음 19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제가 원래 오늘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번 주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적었던 걸 잠시 젖혀놓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는 예전에 제가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복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선교를 출발하게 되는데 일주일 남겨두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겁니다. 첫째, 기도가 뭔가?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뭐 많이 들어봤죠. 영적 전쟁이죠. 오늘 본문의 앞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실제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군인이 무장하는 것과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군인을 무장시키는 것을 군인에 빗대어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로 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유독 희한하게도 이 모든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비유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기도의 불화살이라든지 기도의 마차, 기도의 전투식량, 기도의 다른 게 안 나와요. 그렇죠?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군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비유를 해야 되는데 유독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비유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시나요? 예. 기도가 전쟁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영적 전쟁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비유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12절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이제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없어요. 왜냐? 그렇게 무장한 다음에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 자체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열심히 훈련시켜요. 열심히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람보 같은 튼튼한 군인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 군인이 전장에 나아가서 싸우기를 싫어해.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안 나간대. 그게 이게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전쟁에 안 나가면 싸움하지 않으면 군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투에 참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군인이 있다고 한다면 군법에 의해 사형감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전쟁을 안 하겠다 군인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복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다 무장을 했어요. 다 무장을 했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전쟁에 안 나가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왜 무장했어요? 전쟁하려고 무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한다? 이거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군인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광야에서 아말렉 전투와 싸울 때 모세가 손들어 기도할 때 이기고 내려가니까 지고 했잖아요. 결국 이겼잖아요. 다윗이 썼던 수많은 시편들, 우리 지난주에 시편에 대해서 몇 번 우리 큐티를 했었는데 그때 기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전쟁에 관련된 얘기예요. 전쟁, 그렇죠? 전쟁의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 자체예요. 무장한 다음에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면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고 다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사람 막 쓰러지고 죽고 피 흘리고 막 치열합니다. 소란스럽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조용해. 보셨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차분해. 조용히 그 전쟁이 났는데 소리가 안 나. 얌전해 다들. 이런 전쟁 보셨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전쟁 없었습니다. 최근에 뭐 사이버 전쟁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은 치열합니다. 그렇죠? 전쟁은 소란스러워요. 전쟁은 간절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치열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얌전하면 안 돼요. 점점 떨면 안 돼요. 그렇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시편을 봤을 때 다윗이 했던 기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봤던 것들.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하나이다. 그런데 조용히 얌전하게 기도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막 치열하게, 그렇죠? 죽기 살기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도의 시간.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될까?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시간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짧게 기도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시간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올 때 거의 항상 시간 부사가 같이 따라 나오는 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항상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라고 하는 시간적인 부사가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평신도 분들은 하루에 최소 1시간, 리더들은 2시간, 교육자들은 3시간 기도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솔직한 얘기인데요. 저도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 3시간 기도하라고 선포했을 때 물론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은 하죠. 순종했지만 아니 도대체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3시간을 말씀하시나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확실한 근거를 찾았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나바우 성경을 같이 저랑 다녀오셨던 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몇 시간 기도했습니까? 몇 시간 기도했죠?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은 그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통합적으로 종합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몇 시간을 기도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계산이 돼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몇 시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옛날 성경에는요 이게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한 시간이 아니라 잠시 동안도 잠깐도 기도 못하느냐 이런 뉘앙스로 들렸는데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한 시간이라고 나와요. 정확히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첫 번째 가셔서 최소한 몇 시간 기도하셨어요? 한 시간. 최소 한 시간 기도하시고 오셔서 지금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4장 39절. 다시 나아가 어떤 말씀으로?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몇 시간 기도하셨어요? 한 시간. 두 번째도 한 시간.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 44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어떤 말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도 몇 시간 기도하셨어요? 한 시간. 최소 한 시간. 도한 몇 시간? 세 시간. 빠르시네요. 빠르시네요. 그렇죠? 총 세 시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최소한 세 시간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러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렇죠?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좀 간절하게 기도하시냐고 세 시간 기도하셨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면 같은 본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의 방점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같이 기도했던 것이 습관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대부분 어디에서 사역하셨죠? 지리적으로 보면 남쪽이 아니라 북쪽 갈릴리 지역입니다. 명절 때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감람산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지금 이 말은 매일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셨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3시간 기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일회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마다 몇 시간 기도하셨어요? 최소 3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하루 3시간.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목사님의 교육자들 하루 3시간씩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아, 이래서 그랬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제가 원래 오늘 설교하려던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파괴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고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인성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성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뭐 도케티즘이라든지 아니면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하나님 도케티즘이라고 한 말이 이제 도케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처럼 보인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보인다. 이게 도케티즘이에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사람처럼 보일 뿐이다. 이게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지 않다. 이게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단들이 주장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달라요.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랑 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단들의 주장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최소한 한 시간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성령 세례 받기 전이에요. 그렇죠? 예. 계산이 딱 나오죠.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 믿으신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계신 분들은 최소 한 시간. 그렇죠? 예. 성령 세례 받고 리더가 되신 분들은 최소 두 시간 이상. 교육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세 시간. 그렇죠?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한 시간도, 두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들여야지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용이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도 요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감옥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걸 기도해라 말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의 비밀. 복음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래요. 나에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음의 그 비밀, 그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는데 우리 모든 팀이 다 똑같이 이반지 큐브를 다 준비해 갑니다. 복음 전할 거. 모든 팀원들이 달달달 외웠습니다. 찌르면 딱 나와요. 찌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이반지 큐브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냥 외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찌르면 나와. 줄줄줄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전하는 것이 헛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건 단순히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너희가 임의대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말씀을 듣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자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대로 내가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팀원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냥 암송해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간증 똑같은 이반지 큐브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똑같은 이반지 큐브 간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말이면 우리 아시아 중동 교회 개척 선교를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번 선교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 팀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은 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 팀원들이 처음에 신청서 낼 때 기도 후원자 7명씩 적어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기도 부탁을 아마 하셨을 텐데 어떤 분들 보면 기도 부탁도 안 하고 그냥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물어보면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그때 물어보면 제가 기도 후원자예요? 깜짝 놀래. 내가 기도 부탁도 안 하고 그냥 적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 부탁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그분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 안 받으셨더라도 저희 교회 분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거니까. 46명이 나가는데. 기도할 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 간절하게,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왜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 이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간절히,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몇 시간? 최소 한 시간. 기본적으로는 두 시간. 특별기간이니까 세 시간.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특별히 뭐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똑같은 복음의 내용 전하지만 그냥 복음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 증가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 담대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 후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느끼게 되는지 몰라요. 선교지에 나가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터키팀 결국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됐는데 미국과 터키와의 그 외교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뭐 위험한 상황도 있고 좀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뭘 느끼게 됐냐면 정말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사실은 떠나기 직전인 다음 주 금요일날 할까도 했었는데 오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다음 한 주간 출발하면서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출발하면서 하면 늦어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여러분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첫째, 치열하고 간절하고 죽기 살기로. 두 번째, 최소한 한 시간, 특별 기간이니까 세 시간 이상씩. 예수님 닮아서. 세 번째,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